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한번 부르시고 더 이상 부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찾아주시고 항상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듣는 걸 거절하느냐. 꼭이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는데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전화를 지금 받을 기분이 아니고 또 받으면 부담스러운 얘기 할까봐 미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좀 귀를 막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실 때 오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험해지고 무서운 톤으로 말씀하실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를 때, 꼭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부를 때는 아주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저녁 됐다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러다가 안 오면 그다음에 조금 좀 톤이 바뀝니다. 계속 안 오면 이제 음식도 식고 이참이 아주 실력 발휘를 했는데 이게 식고 그러면 맛이 없고 하니까 점점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나중에는 안 오면은 그냥 치워버린다까지 협박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어떻게 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르시는 그 음성에 너무 바빠서 우리가 나중에 좀 연락하라고, 나중에 불러달라고 뒤로 미룹니다. 그런 거 하면 지금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빠서 아예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너무 주위가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라는 이야기, 핑계도 됩니다. 괜히 받으면 부담스러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왜 지금 부르십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Why me? Why now?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시대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참 믿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아주 심한 때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때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편안하려면, 평안하려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냥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런 관계로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이런 모습인 듯 싶은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믿는 자에게 능력의 삶이 되기 위해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참으로 감사해야 할줄 아는 이런 삶을 살 때에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부르심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부르심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능력의 삶을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나를 부르실까요?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면요,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실 때 두렵기도 하고 도망치고도 싶고 거부하고도 싶고 반항하고도 싶습니다. 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다 보면은 이 세상과의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보다는 세상에 맞춰져 있다 보니 이것을 잃을까 봐 우리는 부르심에 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세속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과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것에 이 선을 그어놓습니다. 38선을 나누듯이 하나님의 영역, 세상 영역, 사탄 마귀의 영역 해놓고 우리는 이쪽에 왔다, 저쪽에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동하겠다 하고, 이 사탄 마귀의 영역인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아, 그곳에서는 내가 그곳에 맞춰 살아가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적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소속감이 어디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군지 알아야 제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 자녀들이 미국에서 특히 1.5세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발표도 하고 합니다. 1.5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적인 문화도 있고 미국적인 문화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잘 이것을 조합을 이루어서 살아가는가,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요, 핍박받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너희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아, 이것은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목사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평신도이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것은요, 목사들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은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요, 그 뜻을 분석해 보면요, 다리 놓는 사람, 중보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벽이 쌓여 있는데 이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놔주는 사람입니다.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떠한 정한 시간에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지역에 우리마트 가거나 또 아니면 펠팍이나 포틀리 같은 데서 저희 교인들을 만납니다. 교인들을 만나면요, 저한테 박선생님 그러는 분 안 계세요?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면요, 제 마음이 덜컹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나? 왜, 목사의 신분은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저에게 붙어 다닙니다. 저는 어디 가나 목사입니다.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목사인 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 짓는지 아세요? 나의 신분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신분을 나도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도 안다고 할 때에는요, 그때는 우리가 나의 말과 행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들어갈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나의 신분이요 정체입니다. 이 정체를 손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이 정체를 감추게 되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이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젠 더 이상 제사장을 구약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이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요, 이 한 가지입니다. 거룩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당연히 부전자전 거룩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화라고 부르죠.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거룩한 길,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매뉴얼로 주셨어요. 내가 거룩히 살기 원하느냐? 그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부름이 나의 삶에 있기 전에는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철학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누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직 완성품이 안 됐습니다. 난 이만하면 됐어.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교만의 씨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여가며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르심에 응하고 나서 보니까요, 그 전에 자기의 자랑거리들과 자기의 삶을 바라보니까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설물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에 그 전날 뭐 랍스터 먹었다고 화장실 가고 나서 아이고 아까운 거 버리기 아까워,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길을 선택하며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은요,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어떻게 보면 모습이, 여기 보니까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류민, aliens, 또 나그네, strangers. 여러분, 이 나그네와 거류민은 정착민과의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평생토록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특히 1세분들, 나이 많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요, 한국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뉴스도 한국 뉴스 봅니다. 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정치계를 보면서 한번 걱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민자로서,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영주권 받을 때 거기에 뭐라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요? 그린 카드라고 부르죠. 근데 위에 보면 Aliens Registration 카드라고 나와요. Aliens는 우주인을 두고 얘기하는 그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에일리언, 우주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뭐요? 정들 수 없도다 하잖아요. 정들 수 없는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잠깐 여기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우리는 움켜쥐고 삽니다. 모으면서 삽니다. 막 끌어모으다가 너무 끌어모을 자리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세일을 합니다. 가라지 세일도 하고 야드 세일도 하고 무빙 세일도 하고 세일을 해서 좀 자리를 좀 더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 같다 또 채우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은요, 거룩한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은 자꾸 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누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전 지난번 우리가 특별헌금 했잖아요. 코비드로 어려움 당하는 이런 나라들의 선교사님들이 구제사역을 하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지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10만 불 넘게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께 지금 리포트를 다 받아서 사역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쭉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다 이제 보내면서 리포트, 마지막 리포트를 여러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나그네는요, 우리가 여기가 완전히 거주지가 아니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여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traveling light, 가볍게 여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뭐 그냥 뭐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이민 가방 가져오시는 분이 계신데 보면 불쌍해요. 아, 저거 어떻게 들고 가려고 그러나. 아주 가볍게 가야 돼요. 가볍게 가야 움직이기도 쉽고 자유롭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해마다 이 효도관광을 갔습니다. 그 효도관광을 크루즈를 탔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 떠나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크루즈인데 이제 한번 한 60명이 사인업해서 그 맥시멈에 60명이 딱 가기로 해서 갔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시는데 그냥 가방도 안 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가방은 어떻게 짐은 안 갖고 가세요? 일주일간 있을 텐데 그랬더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배를 툭툭 치시는 거예요. 이게 자켓을 이렇게 여니까 패니팩이라 그러죠. 그 장사하는 분들 여기 잔돈 집어넣어 놓는 그런 조그만 배 그거 하나 차고 오셨어요. 옷은요? 그랬더니 이 안에 다 있대요. 속옷 하나하고 칫솔 치약 그거면 된대요. 그럼 옷은요? 이거 입은 거 일주일 간대요. 그리고 속옷은 하나 입고 뭐 좀 더러워지면은 뒤집어 입고 그 다음에 빨고 그러면은 뭐 한 번만 갈아입으면 된대요. 그래서 이거면 충분하대. 이빨은 닦아야 되니까 그냥 닦고, 예, 그 뭐 샴푸랑 그런 것은 뭐 거기 크루즈 갔는데 그 안에 있을 테니까 하고 하니까 이거면 된대요. 진짜 그분은요 그거 하나 차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이자 하면 그분이 제일 먼저 오세요. 이제 배 내릴 때에 몇 시까지 이제 다 저기 가방을 내놓고 또 갖고 가고 또 차지하고 하는데 이분은 나와서 혼자서 다 기다리고 계세요. 여유 있게 기다리고 계세요. 예, 그러면서 고생하시고 뭐 그냥 어떤 분들은 부부와 같이 오신 분은 이 집사님 혼자 가셨는데 부부 같이 오신 분들은요 뭐 어디 이민 가방에 진짜 가지고 오셔서 헤어드라이까지 갖고 오셨더라고. 거기 있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내게 필요하다고, 나는 이게 너무 센 건 안 되니까 집에서 쓰는 게 필요하다고 헤어드라이까지 다 갖고 오신 분들 여러 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인생 가운데 저분처럼 살아야겠다. 털어오지면 뒤집어 있고 털어 있고 뭐 그러면 되고 그냥 가볍게 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것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셔서 거룩하고 그리고 정착하지 않는 지나가는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미션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름이 있어요. 항상 부름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듣지 못하셔서 그렇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를 열고 들으면요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왜 부르시는가? 그 부름의 목적은요, 심부름이라는 단어 있죠.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예, 심부름 시키는 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부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은 뭘까요? 바로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읽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급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꼭 두 번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로 바치라고 하니까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두 번 부르세요. 그리고 야곱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아들 덕 때문에 이민 가는데 고향을 떠나려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도 떨기나무에서요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한 번, 두 번 부를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는데 내가 안 불렀다. 세 번째 부를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대답하라 할 때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십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에 다메섹에 이 기독교인들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릅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잖아요. 두 번 부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요 하나님 부를 때 엘로이 엘로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두 번 부릅니다. 중요하고 급할 때에는요 두 번 부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 지금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2절을 읽을 텐데요 그 12절을 읽기 전에 함께 우리가 읽기 전에 앞에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형은아, 형은아, 너희가 이방인이 이렇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형은아, 형은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개인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이름 부르셔야 돼요. 형은아 부르지 마시고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은아, 형은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 비방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희의 선한, 여기 보니까요 너희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이 안에서 선하고 우리가 참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세상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하나님 믿는 사람 멋지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대단하구나, 이런 말을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가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지. 그냥 주일날 와서 크리스찬 뭐 그냥 우리 뭐 아주 특별한 이런 사람들처럼 이랬다가 나가서는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이 나에게 있을 때 당연히 두렵습니다. 당연히 부담됩니다. 손해볼까 봐, 생존 경쟁에서 뒤질까 봐, 참으로 불이 당할까 봐 까봐 까봐 하는데요 한번 까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불이 당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어둡고 험한 세상에 보내면서 굶기겠어요? 당하게만 그냥 놔두겠어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그냥 가서 내가 준 미션만 행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 군사가 되어서 내가 전쟁을 치르리라. 아니요,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몫이니까 우리는 미션만 잘 달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여기에서 참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내가 너를 불러 세상에 보내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가서 복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란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은요, 뉴스를 틀면 배드뉴스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배드뉴스로 가득하여서 굿뉴스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형은아, 형은아, 너 가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내가 누군지 좀 알려주지 않겠니? 부탁하고 계세요. 심부름을 시키고 계세요. 저는 우리 아이 중에 시키면은 그냥 뭐 두 말 안 하고 순종하며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나 꼭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마음이 너무 들어요. 그냥 순종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꼭 들어 했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순종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기 있다고. 뭐 그냥 너무 순종하고 그런 모습에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길을 너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이 삶 가운데서 선을 베풀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알려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면 됩니다. 선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건 죄책감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받는다는 이 생각 때문에 해도요, 이게 복이 제대로 내가 생각대로 그 복이 오지 않으면 빨리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나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그 그리스도의 감사함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오늘도 나의 손발이 움직입니다. 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되는 우리 초대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시리즈 동안에 주제곡 제가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이게 두려움도 있잖아요. 실패도 해봤잖아요. 교회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다른 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심에 핑계되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참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소식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